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요즘이야 방직 기술이나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옷을 만드는 일 그리고 염색하고 어떤 색깔의 실을 뽑아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 3천 년 전에 한 4천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옷감 하나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공사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일을 했는데 아마 그 제사장의 옷이 사이즈는 성막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고와 어떤 노력들은 성막을 만드는 것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수고였을 것입니다. 방직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재봉틀이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그 실을 꼬아서 만들고 옷을 다 직접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건 그저 이렇게 잘 짜여진 직조물 하나를 내 이렇게 육신에다 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옷을 디자인한 사람의 어떤 혼과 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철학을 내 존재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행위가 바로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뭐 요즘에야 이렇게 몇천 장씩 옷을 그냥 찍어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주셨겠습니까? 그 옷을 고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이 옷 디테일에 하나하나 녹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옷에 고스란히 배어있고 스며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안에다가 이렇게 받쳐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어깨부터 이렇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게 되어 있는 옷이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 옷 가장자리, 그 발목 끝부분에 옷 끝단에 그 두 가지 장식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석류로 이렇게 수놓은 장식이 들어가고 하나는 방울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석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대 근동의 다산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석류 안에 이렇게 씨를 까보면 그게 굉장히 많다. 한 600개가 넘는 씨가 있다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석류가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진 용례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과 그 순결함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석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옷을 허락하실 때 신부에게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 한 벌을 지어주시는 마음으로 날 만날 때는 이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디테일한 그 수를 거기에다가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옷을 만드는 일 중에 가장 이렇게 정교함과 그 디테일을 요구하는 부분이 수 놓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이렇게 에봇 그 바지 옷에 유일하게 수 놓는 부분이 바로 성류예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화려한 어떤 보석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 그 성류를 수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방울입니다.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습니까? 들려주기 위해서 입습니까? 옷은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은 소리가 나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소리 나는 옷을 입고 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빛은 비교적 차광하는 게 쉽습니다. 그 당시에도 잘 맞고 이렇게 천으로 잘 맞고 빈틈을 잘 메우면 빛은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빛은 차광하는 게 비교적 쉽지만 소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도 들리는 게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비슷하죠. 뭐 이렇게 차광 공사야 이렇게 그렇게 큰 돈 들여지지 않아도 차광 공사할 수 있는데 방음 공사는 굉장히 이렇게 큰 공사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들리는 게 소리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일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었는지 분별할 길이 없는 곳이 사실 성소라는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차광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제사장이 아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자기 주어진 임무를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만 아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조금 더 내면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우리는 소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또 나보다 이렇게 권위자가 보고 있을 때는 빠릿빠릿하게 또 정직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지면 뭐 안 보이지만 소리야 지구 반대편에서도 세월을 걸쳐서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 저 사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가족들의 귀에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오늘 본문은 그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주로 속에 있는 옷들, 이렇게 겉에 있는 에봇이 아니라 에봇 안쪽에 입는 주로 속에 있는 옷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소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신경을 쓰시는가? 바로 우리가 속에 어떤 것들을 걸치고 사는가? 사람들이 눈에 쉽게 보이는 겉에 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에 어떤 것을 걸치고 사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겉옷이고 무엇이 속옷이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겉옷 안쪽에 있는 옷이라고 해서 속옷이 아니라 겉사람이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과연 어떤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거룩으로 옷 입으라. 이때 입어야 하는 그 옷들이 전부 다 속사람이 걸치는 그런 속옷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겉만 잘 차려입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미 출근하셔서 집을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까지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우리 옷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우리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보는 그 거울에는 우리 속사람이 비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속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합니까? 거울에 내 속사람이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옷 판매하는 데 보면 무슨 룩, 뭐 시스룩, 뭐 광야룩 뭐 이런 거 룩 많이 하는데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은 거룩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더라도 사실 그건 장신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둡니다.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그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미가는 어떻습니까?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무당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치장한들 우리 속사람이 병들면 그것이 목사 가운이든 박사 가운이든 성가대 가운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과 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이렇게 권위자들이 입는 옷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부분이 관과 띠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겼던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화려한 그런 관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띠를 띠고 신들을 섬겼겠죠. 이 권세자들의 옷에 보석이 가장 많이 달린 부분이 바로 관입니다. 어떻게든 머리에다가 이 사람의 권위가 얼만큼 큰지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보석들을 다 박는 거죠. 그리고 띠에도 화려한 장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써야 하는 관과 제사장이 둘러야 하는 띠는 너무나 평범한 그냥 세마포로 짜여진 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로 짜여진 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소박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보석들은 띠와 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흉패와 어깨에 보석이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하면 되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명목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관을 쓰고 어떤 띠를 띠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의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옷을 주시는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건 절대로 우리 안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애를 쓰고 쥐어짜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정결해질 수는 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정한 건 부정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피 흘렸던 사람이 피를 멈추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일정 어떤 기간이 끝나면 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사장이 판단해요. 제사장의 판단으로 아, 정해졌다, 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제사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사해졌을 때 거룩하다라고 판결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칭할 수도 없는 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려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두 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옷 입으면 내가 거룩한 걸로 쳐줄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거룩하다, 내가 그렇게 알겠다, 죄악 많은 건 알지만, 연약한 건 알지만 그래도 거룩한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이 내용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들로부터 쭉 보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치수를 다 알려주십니다. 뭐 이거 만들 때는 이 치수를 어떻게 하고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다 알려주시는데, 제사장 옷을 만들 때는 그 치수 이야기가 싹 들어갑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옷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하나의 이렇게 공장 규격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라지 사이즈 하나 맞춰가지고 좀 비대한 사람은 살 빼라고 하고 좀 작은 사람은 살 찌우라고 해서 그 옷에 맞춰서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제사장들의 몸에 맞는 옷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열어두신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저 사람의 속사람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이 부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늘변인데 저 사람처럼 언변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속사람의 그 치수에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이 걸치고 있는 옷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갈 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줍니다. 그 당시에 그 사울왕이 입었던 옷, 갑옷, 무기,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명품 갑옷, 명품 어떤 무기였을 겁니다.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옷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이건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했던 다윗은 그 매일 했던 그 익숙한 물매 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익숙하게 하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결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신약에 가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 사람의 갑옷, 저 사람의 어떤 무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다졌는가 그것을 이 의복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천지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나를 하나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어떤 빠르기, 크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옷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덧입으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속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봅니다. 내 생각과 내 본색과 내 실체가 그 거울에 비추어졌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서 속사람이 병들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으로도 어떤 의복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거룩을 덧입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봅니다. 혹시 그 안에 죄가 비추어진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내 죄를 가리고 나를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거북함이 아니라 주님 나를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새 옷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거룩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제사장 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